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요, 삶의 길이요, 그리고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갖고 태어난 마음, 욕망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식으로 자기가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또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선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과 아주 상반된 그런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 속마음이 속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착하고 스스로 선하고 스스로 의로워서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선은 하나님이요, 빛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선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선한 것을 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빛을 비춤 받으면 내가 몰랐던 내 속에 갖고 태어난 것들의 잔재들이 그러한 구습들, 그러한 생각의 사이클들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우리 이렇게 뭔가 운동하고 있는 것,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알게 되고요. 그러한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것을 굉장히 그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쇼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내 안에는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또 내 마음이 있느냐? 뭐 하고 못하고 이전에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다른 죄의 법, 다른 나 안에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정말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게 해주겠느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정말 나는 인생이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내 안에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거절하는 또 하나의 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사람이 죽어야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율법을 행하여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냥 거저받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영생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냥 깡그리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평강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속함이 되고 거룩이 되고 의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지혜가 있는 것이요. 또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사탄의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기서 떠났다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이제 삶을 스타트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성령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세우고 하게 하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그걸 구하게 하셨어요. 나는 그걸 원합니다라고 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이 나의 구습이에요. 그거를 대적하고 그거를 싫어하는 것이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에요. 구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속마음이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닦아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내 속에 죄가 들춰나는 거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리고 모두 다 그런데 뭐 뭐가 쓱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용서하기 위하며 씻어주기 위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지금 벌 주고 부끄럽게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자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거야. 그렇게 된 자체, 내가 내속그 숨겨진 죄를 볼수 있게 된 거, 그거를 토해낼 수 있게 된 거, 그것을 씻음 받을 수 있게 된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내 속에 내가 감추고 싶었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속마음, 정말 그것을 죄로 토해내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씻음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11절 말씀 다시 얘기하면은 슬기로운 자는 쉽게 화내지 않는다.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초조함과 자기 마음의 어떤 그 뭐랄까 상태를 잘 나타내줘요. 화를 낸다는 거는 자기가 옳고 억울하다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예요. 그것에 대한 짜증과 그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걸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억울함.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화남. 그리고 다른 사람이고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또그 짜증과 신경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노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쉽게 한다. 그러면 속에 분노가 꽉차 있다는 거야, 평상시에. 물을 꽉차 있는데 물을 조금만 부으면 어떡해? 조금만 자극하면 그게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거를 보고 모순된 거를 보면은 그거를, 그렇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재판장 입장에 서서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자꾸 화를 내면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것이요. 그리고 범죄하는 것이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걸 통해서 남의 죄를 보면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하라 그랬어요. 왜? 남의 눈에 티를 볼때 우리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눈에 대들보가 씻어지면 어떡해요? 오히려 남이 낫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형제 눈에 티를 뽑아주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네 눈에 대들보를 빼라 그래요. 내가 많이 용서받았고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나도 용서받고 은혜를 입었으니 당신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 귀한 자라, 그리고 나의 의로운 자라라고 하면서 거룩한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받아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라는 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거.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주제 못하고 자꾸 화내네요. 우리 연아가 방넝쿨 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햇볕을 가려주셨더니 좋아했습니다. 근데 벌레가 나와서 방넝쿨이 없어졌더니 화를 내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예언자로서 선택돼서 거기에 가서 정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악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였어요. 자기들은 은혜를 입고 사는다 생각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특수해져서 스스로 의로워져서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 낮춤 그리고 죄인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마음을 요나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박넝쿨 그거를 하나 갖고 좋아했다 싫어했다는 그 요나를 보시고 네가 성냄이 마땅하냐 그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풍랑에서 결국은 바닷속으로 던져지지요. 요나가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사흘길 가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룻밤만 돌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 사이에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화내는 거예요. 근데 너의 성냄이 마땅하냐? 우리가 요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의 성냄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내가 죽기까지 당연하다, 합당하니이다 그래요.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봐 싫어했던 거거든요. 자기는 용서받아도 되고 남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 자기 죄가 적고 남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게 화예요. 그게 화내는 거예요. 왜 일찍 그 부르심을 받은 자와 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삭시 일을 했는데 똑같은 거. 아침부터 일한 사람 저녁에 불러가서 끝나기 바로 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하고 그 보수가 똑같았을 때 먼저부터 일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약속대로 줬는데 왜 화내느냐지요. 그래도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화내는 게 이상하다 생각해요? 화내는 사람에게는 화내는 게 당연해요, 항상. 화를 빨리 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특수해져서 높아져서 남을 업세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화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엎드림으로 정말 상대방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절대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도 그 화내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화내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부당하다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잘못되어 갈때 원망을 사람한테 하는 것 같고 사회에 하는 것 같고 나라에 하는 것 같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거 보고 계시면서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세요? 그러한 우리들이 사람한테 화내고 하나님한테 화냅니다. 근데 그건 슬기롭지 못한다 그래.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영광이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덮는 손과 덮이는 손, 어느 손이 크냐 그래. 덮는 손이 크지요. 큰 마음이 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에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지 못하는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를 안 믿고 성령을 거스리면은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 하시고 누구든지 죄에서 건져져서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정말 넓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한 가지 하면 돼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갖다 긁어내고, 갖다가 호변내고, 갖다 그거를 갖다가 소문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판하거나,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하고 타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얘기해봐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관두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안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를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건져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건져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야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 그건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드러나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르니까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십자가 십자가 하나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 교회 그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런 장식물이 아니에요. 무슨 넥클레스나 저 귀걸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도 못 박혀 죽었고 전 인류가 거기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거기에 처벌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심이 거기에 이루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심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있어요.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의인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그 죄에서 건지셔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 가지신 마음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 정말 그 자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선 절대로 떠오르지 않는 이론입니다. 사랑은 핑크빛이고 가슴이 설레는 거요. 뭐가 뭐가 많지요. 근데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왕이 노한다는 거는 그는 왕이라는 거는 지배력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에 권위가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노하면은 그 노함의 결과 그 영향력이 커지요.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은택을 내리는 거는 풀이의 이슬 같다. 화가 나고 또 노한다는 거는 파괴력을 얘기를 하고 어떤 정말 두렵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은택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이 그러나 온 풀밭을 촉촉하게 적시고 살리는 일입니다. 은혜는 살리고 진노는 죽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롭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매일 아침에 이슬을 내리시고 정말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합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요, 세우시는 영이에요. 파괴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악을 떼내시고 죄를 떼내시고 세상적인 모든 그러한 사탄의 괴계 거기에서 물든 거를 떼내시는 거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에도 나타납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표시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촉촉하게 스며들어 감화 감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늘 목마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은혜는 있다가 없다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은혜는 구원에 나타나 있고, 그 은혜는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그 은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정말 미련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툰다고 하는 것. 미련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자기 식으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결국은 망하게 한다. 참, 자식은 부모의 영향력을 물론 받지만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망한다는 얘기는 자식은 부모를 잇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열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미련화되는 거는 결국 그 아버지를 망하게 하는 거라. 다투는 아내, 늘그 싸우는 사람. 정말 뒤에 현숙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여자기 때문에 아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담의 필요도 하와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시면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다시 아담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육체가 돼서 이제 하나를 이루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원래가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서 다투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는 범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여기서 다투는 갈등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무슨 크게 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더라도 그것은 정말 사람을 못 견디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돌도 파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아내들의 그 슬기로움 그리고 온유함, 아내들의 부드러움은 집안을 살리고 집안을 밝히고 집안을 화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투는 갈등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러한 그 아내, 그러한 아내의 말은 독설이 되고요. 그 말의 계속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파괴하고 가정 전체를 파괴해요. 그 아내들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남편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살리고 세우지 못하면은 사회 전체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온 세상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 깨는 게 여자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잘하고 있다라고든지, 뭐, 남자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역할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 계속적인 그 안에서의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남자들을 결국 파괴시키는 그 독설, 그 잔소리, 그러한 그 남편들을 업무여기고 남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말들, 그러한 것은 원망하는 말들. 그것은 결국 남편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을 파괴시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우리 14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남지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슬기로움이에요. 현명함이에요. 근데 뭐가 현명한 거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여자는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면 슬기로운 아내가 된다예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학박사의 라이센스 가진 거 아무 상관없어요. 미스코리아 무슨 저게 어떠한 그 아름다움 상관없어요. 마음의 슬기로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현명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 얼마나 바지런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정말 그 쉬지 않고 그 가정을 돌보며 이웃을 돌보는지 몰라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또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오는 그것을 갖고 받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잔뜩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내 속은 썩어 있고 내 속은 문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겉에 아름답게 하고 겉에 여러 가지로 장식해 가지고 나를 사람들에게 예쁘게 훌륭하게 높게 보이려고 해요. 강하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선 우리 안의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을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평강으로 갈등 구조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다 사랑으로 이렇게 채우시려 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남편이 세워준 자리가 아니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짝지어준 것처럼. 아내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리입니다. 그 남편이 나를 돈 벌어다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울타리 삼아 주고, 나의 반석, 남편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남편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그 은혜로 덮으시니까 내가 남편에게 다고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지 나를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도움은 남편에게도 저기 아내에게도 누구 인간 누구든지 자식이든지 형제 누구라도 누가 나를 안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만든 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모두 서로 도우라, 사랑하라, 섬기라, 하나 돼서 살으라 그랬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쉐어하는, 나누는 입장들이에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이 넘치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것 갖고 퍼주고 남의 것도 퍼내라고 요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나눔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루어 통일되게 모든 것이 같이 조화되어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상호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남편이 될 수가 없고 혼자 아내가 될수 없어요. 아내 자리 지키지 않고 남편 자리 안 지키면 자기들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자니까 많은 아내들한테 남편이 가정을 버릴지라도 가정을 지키라고 얘기해. 주님이 세워준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래. 그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냥 집 지켰어요. 고멜이 나갔을 때,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갔을 때 호세아는 그냥 지켰어요. 옛날 엄마들은 남편이 집 버리고 나가도 가정에서 애들하고 지켰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올 자리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그나마 그 엄마 그늘 안에서도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빠도 가정을 버리고 엄마도 가정을 버리니까 애들이 붕 떠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니면 할머니네 갔다 이렇게 해서 살아요. 남편이 지켜줘야 되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아내라면 내가 지켜야 되는 가정인 거예요. 남편이 깬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되고, 아내가 깬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 내 몫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지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에요. 왜? 가정을 원래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역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다. 같이 살든 안 살든, 남편이 집을 버리고 나갔든 아니든, 내가 가정을 지킬 때 가정은 존재합니다. 가정이라는 거는 무슨 집에 문패단 거 아니잖아요. 관계예요. 그런데 서로가 너가 깨니까 나도 깨겠다.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너가 해줘야 나도 할 거야. 서로가 그러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변덕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 사람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그 감정이 뭘 지켜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 흔들리는 것이요. 변화무쌍한 거거든요. 전제 몸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정말, 몸이 온통 근염으로 굳어져 가지고서 만지면은 통통 부어 있는데도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걸 풀어가지고 지금 많이 말랑거려졌어요. 정말 살같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같이 됐는데도 아픔이 있으니까 계속 아프다 해요. 사람은 나아진 거나 예전에 비해서 뭐 얼만큼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아프니까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지금 아픔이 옛날 거보다 훨씬 더커 보이게도 느끼는 거예요. 왜 지쳐 있고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소망을 잃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면 어떤 아픔도 어떤 힘든 것도 그것을 넘는 은혜가 있지요. 그것이 괜찮아요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면은 그냥 조그만 것도 힘든 거예요. 아까 노가 속에서 가득 차면은 조그만 분노가 들어가도 그것이 그냥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지쳐지고 내가 힘이 약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많이 이렇게 충만함으로써 갖지 못하고 내 마음의 어떤 바닥이 자꾸 나갈 때는 어떻게 조그만 일들도 힘들게 느끼고 크게 느끼고 그냥 자꾸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나의 말이라고 나의 생각이라고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면은 우리는 노상 힘듭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더 아팠었고 더 힘들었고 더 나빴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할수 있었던 그 능력을 맛봤는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말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거기에서 나왔는데 박넝쿨 하나 갖고서 하나님한테 성냄이 합당하니이다 하고서 신경질 내고 화내는 그러한 것들이 요나의 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고쳐주고 계시는데도 내가 지금 힘든 거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몇 가지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한테 어떻게 잘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내가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다는 거다 두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려고 하는 거. 그런 모습들. 참, 대음망덕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이거는 육체적인 것도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근면함하고 게으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게으른 거지.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은 내할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노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거는 자기와 사람들은 열심히 바쁘게 산다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게으르고 있는 것도 돼요. 가장 해야 할일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데. 세상 온갖 맛있는 거다 먹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여기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말씀을 먹기에 게으르고 말씀대로 살기에 게으르고 그 말씀에 비춤받아 회개하기에 게으르고 자꾸 내일부터 나중부터 이렇게 해서 게을러지면 어떡해요? 우리는 깊은 잠에 들어가요. 잠에 들어간다는 거는 꿈속에서 살지 실제의 사실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래? 너희들 죽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너희들이 잠에서 깨어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해. 꿈에서는 아무리 12채 집을 지었던 지구를 몇 바퀴 돌았던 그거는 눈 뜨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한 발걸음을 걸어도 실제로 걷는 한 발걸음은 전진을 해요. 근데 꿈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다 완성을 했어도 그건 꿈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은 착각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감정은 나를 가장 속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건 하나님이 비추셨을 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 깊은 잠에 들어가느냐.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게을러지면. 그거는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금방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점점 깊은 잠에 들어가.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라가 왜 있어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죄 짓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다시 말하면,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냥 꿈 속에서 살아요. 나는 됐다,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저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우리가 꿈 속에서,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고, 쫓기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다 하는데, 그거는 무엇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꿈속에서 즐거웠으면 눈 뜨면 허망한 것이요. 꿈속에서 시달리면 뭐예요? 그 시달림 많고 우리는 사실 내 영혼도 시달려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시달려 있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사람은 가위에 눌린다 그러고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육체가 그 꿈속에서 다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런 꿈 꾸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몸이 피곤하지요. 태만한 사람은 줄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 그랬는데 매일 먹지 않으면 꾸준히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국 배고프게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줄이면 배고픈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거꾸로 먹을 수가 없게 돼 버려요. 위 자체가 줄어버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병들어 버리면 병든 게 복이 있다는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15절, 16절이 이어지는 걸로 보면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영혼을 지키게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 행동을 삼가지 않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계속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경멸하고 그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말씀 안 지켜도 나는 용서받고 나는 살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을 만월히 여기는 것이요. 말씀을 뭐랄까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죄에서 건져진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그 실제적인 삶, 그거는 계명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계명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셨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우리 안에서 사시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분량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켜 행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삼가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아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안 박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의 영생은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더불어 장사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으면 영생을 가진 자로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내 행동을 삼가지 않고 나는 나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신앙서적을 많이 봐도 남의 눈에 티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만 할줄 알았지, 내 내면의 죄를 비춤받지 못하고, 내 내면에 주님이 나의 주인 돼서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예수님 증인되는, 예수님 나타내는 일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드리려고 애쓸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충만하게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으로 채워지면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맺어지는 열매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식으로 하면은, 내 식으로 살고자 하면은 계명 지키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요, 계명을 지켜 다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겉은 지킨 것 같지만, 너도 지켰다 하고 남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네 속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 남하고 비교하고, 나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걸로 가득하다는 얘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기쁨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이기적인 걸로 까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회칠한 무덤, 평토장 같은 거라. 속에 썩은 게 까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몰랐지요.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정하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자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진 것은 나누기 위함인데 나눌 대상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 언제든지 있고요. 용서할 대상 언제든지 있고, 섬길 대상 언제든지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마음 문을 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닫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닫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어그 섬길 수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이 늘 있습니다. 없을 때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혼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기적이 되면은 나 혼자가 돼요. 이기적이 되면은 다른 사람은 남이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거 해주고 싶으니까 하고서 줄 것을 생각하면 내게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없으니까 못 준다.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내게 줄 것이 있어요. 그를 축복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거는 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내가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줄 돈이 없다. 내가 체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 시간이 없어 못 해. 그런 거예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 못 해요. 하나님은 아까 겉의 행위를 보는 거 이전에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몸이냐, 내 식구냐, 나의 사랑하는 자냐,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냐, 내가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느냐,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섬기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동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 마음이 꼭 들어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헛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면 없고 내 사랑으로 살면은 바닥이 나고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아까 맺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빌려주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리대금 하는 거 아니고 이거 주니까 갚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것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내 의나 나의 어떠한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아멘. 거지에게 동량 베푸는 것도 그를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는 것과, 누가 그 뭘까, 나의 의, 나는 이 사람을 도왔어, 나는 거지들도 이렇게 도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라면 그거는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 뭐 이렇게 난민이나 어떠한 이재민들을 도울 때몇 천만 원, 몇 억씩 헌금하는 사람들, 기부금이라 그러나 그거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름이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많이 한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나눔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난하고 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만 들여다보고 자기 유익, 자기 기쁨,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는 사람은 남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 자기를 세 속에서 지키고 그리고 정말 고아와 과부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걸 도와준다 그러는데 고아와 과부가 안 보여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아니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자, 용서할 자, 섬길 자들을 언제든지 두셨어요.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옆에 있고 우리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갚아주심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갚아주신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 두지 말아라. 죽일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아우, 저 자식 나를 속세겨. 두고 봐라. 너 그렇게 속세기더니 그의 망하는 거를 원하고 그를 그 뭐랄까 저주하는 마음 같은 거. 미워하는 마음. 근데요, 우리나라는 자식들을 굉장히 유별나게 여기는 엄마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문화를 가졌는데도 그 엄마나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자식들을 향한 말들은 얼마나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욕설들이 저주가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 욕들을 그 끔찍한 자식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자식들에 대해서 왜 그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우리나라 문화에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그렇게 끔찍히 여기는데. 자기의 온갖 화풀이와 온갖 독설은 또 자식들에게 다 품어대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내 기쁨이 안 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내 자랑이 안 되고 그런 자식은 뭐예요? 자식도 아니다라 그러고 너는 정말 나가 죽어라고 너는 저주 받아라고 뭘 어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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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죽일 생각하지 말아라. 자식에게 소망이 있을 때 징계하라예요. 죽은 다음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하지 말고 왜 우리는 사랑하면 자식이 병들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병들은 거 고쳐주는 거는 의사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병들지 않도록 바라고 병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병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는 매일 비추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거는 우리 보고 아프지 말아라, 상하지 말아라, 병들지 말아라 하는 거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뭐예요? 우리를 주 안에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식 삼아 주셨고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 주신 거거든요. 근데 꼭 탕자가 돼야 되겠어요? 꼭길 잃은 양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함은 우리가 늘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병에서, 그 병에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보다 더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 축복하시고, 매일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소망이 있을 때에, 아직 바랄 수 있을 때에 그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는 훈련입니다. 병들지 않도록,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징계예요. 멋대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그때는 싫은 거예요. 그때는 뭐가 슬프고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다 헤아려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이에게 막 설명을 해서 그 아이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때는 위험하면, 그렇게 하면 독이 되면 강권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그 아이가 나의 마음의 사랑을 믿으면 따라와 주는 거죠. 자기를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받으신 자녀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래.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식은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징계하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자식들이 징계받길 원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지요. 징계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부모의 사랑을 알았다 하더라도 결국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에서 떠나지 않고 내 식대로 내가 내길 가기 원하는 그 본능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권이 필요해요. 내가 못하니까. 눈을 하나 빼내버리는 것보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저기, 빼는 것보다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네 손이 범죄하게 될때 손을 잘라버리라. 그손 하나 없는 것보다는 네 몸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눈 빼고 자기 손 자르지 못해요. 아파서, 겁나서, 아까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온몸이, 온 영혼이 지옥불에 가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는 그 꺼리들을 우리에게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고 그렇게 되냐? 아니요. 나는 내 일이 끝쳐지고 내 일이 안 되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에 연달하면은 평강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도 또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죽일 생각 안 하시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그러지 마라. 하다 안 되면, 먹이다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되나 보다. 아니? 오히려 반격하지요. 오히려 대적하지요. 원수 삼으려고 들어요. 그게 배은망덕한 자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사랑이 사랑으로 믿기지 않아요. 본인은 탕자가 되고 본인은 길을 잃어도 이쪽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이쪽에서 등 돌리거나 이쪽에서 포기하거나 이쪽에서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세상 부모는 악하니까 세상 부모는 내말안 들으면 자식을 내쫓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안 그러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부모가 가진 그러한 수준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그러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영혼들에게 그 엄마같이 젖줄을 대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해도 해도 안 먹고 해도 해도 안 받고 해도 해도 등 돌리고 할 때는 이게 도대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찔러대고 그것을 이렇게 거부할 때는 참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항상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이 너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다. 오히려 지금 말씀을 매겨도 자기의 독을 토해낸다. 그렇게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서 등 돌리지 않는데 너는 어떡할래? 그랬어요. 넌 어떡할래? 하나님이 등안 돌리면 나도 등 돌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놓지 않는 영혼을 놔도 놓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감정을 품으면 안 되지요. 답은 뭐 분명해요. 주님이 내게 한 것처럼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합해서 하나님이 안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서 나를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일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인내하심으로 계속적인 그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 넌 어떡할래? 오늘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자기를 죽게 자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 납니다. 그래서 남을 포기하지 말고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나를 망하게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죄에 그냥 맡겨버려.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나는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가 없어요. 하나님 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이릅니다. 난 해도 안 되더라. 정말 나는 별수 없는 하우블인가 봐. 별수 없는 하우블이라도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꺼리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쓸모없는데, 아무 가치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살리시고자 하시는 분은 살리시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아까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실망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지금 누가 이렇고 저거 이렇고 상황이 이게 이렇고 저거 저렇고 온갖 것다 참견하고 온갖 것에 우리가 마음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도 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참 예배자, 그리고 정말 찬양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지게 하시고, 더 많이 누려지게 하시고, 더 널리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반드시 오늘도 이어지고, 또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고 펼쳐져 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영자.